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지는 죽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 스스로는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거듭난 신자들조차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분 생각에는 어떨 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네,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아무런 기도 응답이나 영적인 체험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찬양하거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눈물이 안 나고 감동도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전에 느꼈던 구원의 감격도 혹시 착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하더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자를 스스로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이고요. 이런 회개와 뉘우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뒤에 읽은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인으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면 중간 과정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거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돈이 많은 부자도 죄악에 물들고 타락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던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저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예 스스로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찾지만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봉사, 헌금 등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서 사형을 당하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믿으면 진짜로 죽여버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대충 믿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받게 되고 뭔가 이득이 생기면서 그저 입으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인 사실은 귀신들도 똑같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만은 진짜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겠네요.
그렇네요. 북조선에서는 수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척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능력과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 사람은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네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경험하여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잘 보셨습니다. 반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선행은 결국에는 멈추게 되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 세례를 주러 다니셨다고 하는데 자기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였네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구절만 보면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 자르고 한 절만 알고 있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온 말씀을 쭉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라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반역자로 사형을 당하던 시대였죠.
네, 북조선 상황이라면 수령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라고 입 밖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네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없겠네요.
맞아요. 누가 믿지도 않는 거짓말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믿지도 않는 존재를 죽을 위기에 목소리 높여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잖아요. 설령 죄를 범했더라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고요.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가늠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죠.
그렇네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죽어봐야 확실히 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악한 사상이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곧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하죠. 또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마치 도장으로 찍듯이 확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으면서도 늘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희미할 수 있겠죠.
아기도 그 부모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으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처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때때로 실수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을 보면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열심을 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거짓 믿음과 거짓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 어두운 조국에 거룩한 빛을 비추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해종 목사,
임윤슬,
김설희입니다.
아주 매섭게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길 바라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저를 부르셨고 이 땅에 오게 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나의 역할이 깨달을 때가 그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인데 소명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과 오랜 기간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보다는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참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중 첫 번째는 놀랍게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소명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더욱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져 주님을 위한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할 때 이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를 소망하라고 권면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소명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해줍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맥락일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포함해 바울의 서신은 모두 그 교회에서만 읽힌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한 예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그리고 24절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걸어가라는 뜻으로 삶의 여정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소명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민족의 표지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할례된 상태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복원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할례를 받은 상태든 받지 않은 상태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의 자손이라는 태생적인 우월성을 드러냈고 무할례는 로마 사회에서의 자랑이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의미 없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른 성도님들,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자랑은 힘을 잃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오늘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귀한 소명의 자리는 없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이번에는 종이냐 자유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노예냐 자유인이냐는 인간의 기준일 뿐임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당시 로마의 노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대우가 많이 달랐습니다. 좋은 주인 밑에 있으면 좋은 대우를 받고 나쁜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7년 정도 일하면 돈을 잘 모아두었던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유자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종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할래나 무할래냐가 의미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종이냐 자유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각자의 사회적 신분도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나 저주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세상의 평가 기준 때문에 기가 죽어 종로를 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 판단을 받는 사회적 지위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선적으로 그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은 나중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정으로 불러주신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각자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당 간부로, 선생으로, 학생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런 삶은 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처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 말하는데요.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단어는 단어 자체가 처녀와 총각 둘 다 번역이 가능하고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기에 성별을 나눌 수가 없어 미혼 남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미혼 남녀들의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독신을 추천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는 권면이 좀 충격입니다.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기 전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박해가 시작일 뿐이고 이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해자들은 참으로 잔혹해서 큰 고통을 주지요. 이런 임박한 환난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가족에게 매여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독신이 좀 더 나을 거라고 권면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가정을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제도입니다. 박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가정을 깰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이어서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재혼은 오직 사별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미혼 남녀들과 사별한 자들이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임박한 환난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박해뿐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고들이 많이 있죠.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 시댁과 처가를 돌보는 일, 배우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등 결혼으로 즐거운 일도 많지만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결혼관계의 책임들을 포함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나 육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 중 29절에 그 단축하여진 고로와 31절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의 그 단서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역사가 생성과 소멸로 무한 반복되는 세계관이 아니라 역사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행적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필요들도 모두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7장 29절부터 31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배우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되 궁극적인 소망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뜰 것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친 집착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족의 일들, 여러 경조사, 경제 활동 등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박한 환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일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푹 빠져 지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필요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아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너무 이 땅에 매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전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양 푹 빠져 매달려 살아가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삶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을 품고 더욱 그 소망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남조선에는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위만 둘러봐도 옛날 같으면 손주를 볼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총각 천으로 많이들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흉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조선 사회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은 필수적인 것인가요?
윤설자매의 질문에 대해 이미 바울은 사려 깊은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결혼 생활은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재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행간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며 생각해야 하는 제안들로 답을 해놓았습니다. 비단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제안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은 청년 세대와 사별한 사람들에게 결혼과 독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말합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독신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독신자들은 가족 부양 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독신으로 사는 신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주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까마득한 고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독신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바울이 신자로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장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 사고네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을 딱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금욕적인 사고방식이거나 세상적인 비혼주의 때문에 결혼 안 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더욱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독신과 결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결혼은 신앙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결혼한 신자들이 독신 신자들과 다른 특징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염려가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권면을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맞습니다. 독신 신자들은 주의 일을 집중해서 하면서 그것만 염려하면 되는 것에 비해 결혼한 신자들은 주의 일에 대한 염려에다가 가정에 대한 염려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바울을 너무 단순한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주의 일도 염려하고 가정 일도 염려하는 것을 바울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신자들의 특징일 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만 결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더 클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염려하여 말하고 있는 것뿐이군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7장 36절부터 39절은 실제 살아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관행과는 달리 약혼한 후 심경의 변화가 생겨 신앙을 갖게 되고 주의 일에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갈라서게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별한 사람의 경우 재혼해도 좋으나 주 안에서 믿는 사람하고만 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결혼한 이후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는 신앙의 이유로 갈라서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사별한 후에는 선택할 수 있으니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지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북진호 성도님들, 주 안에서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진호 성도님들, 바울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라는 신분적, 사회적 계층이 무의미합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바울은 소명의 문제를 결혼에 대한 부르심으로 가져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므로 기혼자들은 사별 외에는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혼 남녀들은 당시 임박한 환난을 맞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합니다.
결혼을 포함한 육신적 삶의 필요들은 중요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으로 궁극적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독신자들은 가족 부양 같은 삶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기혼 신자들은 주의 일과 가정일을 함께 신경 써야 하기에 근심과 염려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콘 후 신앙을 갖게 되어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의 구분은 주 안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세상의 판단에 영향받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유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로 기혼자들에게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나 미혼자들은 장차 닥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궁극적이고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기혼 신자들이 주의 일과 가정일 모두를 신경 써야 하기에 근심과 염려가 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길에 헌신하고자 독신으로 살기를 결정하여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중요한 것은 각자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